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 앞부분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했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들리는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말씀이 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이 귀한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처에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는 말씀이 여전히 희귀한 시대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도 계속해서 성경만 읽기로 결정하고 고집스럽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자고 하는 까닭은 여전히 이 시대가 말씀이 흔한 것 같지만은 흔치 않은 시대, 무수한 설교가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에게 일러주는 설교가 흔치 않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자, 성경에 집중하자,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자기가 중요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토록 집중하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우리가 알고자 하는 까닭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고 더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가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자기가 중요해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모습들이 여전히 도처에 많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토록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수없이 듣는데, 교회를 몇십 년씩 다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거나, 아니 오히려 더 나쁜 지경에 이르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말씀을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누가 모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그토록 사방에 말씀이 널려있듯 널려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만 상황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성경은 손만 뻗으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대,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하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부터 보고 있는 까닭은 왜? 그 시대는 왜 그런 타락과 부패상을 경험했냐는 것이죠. 한번 3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 그때, 그 당시, 예, 한마디 시대적인 특징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 뭐 꿈이나 하나님의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은 시대를 맞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까닭, 사사시대가 그토록 각자가 소견대로 살았던 까닭, 그 까닭은 말씀이 희귀한 때문이었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영농하는, 농사짓는 기술이 모자라거나 땅이 부족하거나 소출이 부족하거나, 아니 우리는 어쩌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않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한마디에 한마디, 여전히 말씀이 귀하다, 여전히 이상이 흔치 않다. 그 뒤에 왕정시대를 거쳐서 아모스 선지자는 왕정시대 말기에도 이런 동일한 진단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위기의 진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위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때문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말씀의 기근이 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냐?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리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말씀에 뭐 가란 시대입니까? 성경을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무슨 클릭을 하면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단은 여전히 말씀이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회적 진단부터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뭐 와이파이가 없으면 가라겠죠. 뭐 유튜브가 잘 안 나오면 기근이 들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도 여전히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처럼 사회적 복지 제도가 그야말로 완벽한 수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무슨 보장 제도나 복지나 무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심지어 듣는데도 먹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비틀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합니까? 뭘로 그 세대에게 그런 목마름이나 그런 허기짐을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처음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 아닙니까? 아니 뭐 애굽 땅에 밥은 먹고 살만하죠. 노예 생활이지만 비로소 그들이 뭐 그토록 무슨 자유를 갈망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살만한 땅에서 그들을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식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떡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정보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반복된 위기를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돈을 보내주거나 무슨 이런 걸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태한 지경에 이르면 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할 말씀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가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은,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는지 각자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앉아야 하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는 대제사장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눈이 어두워졌어요. 물론 나이가 아흔이 넘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 그 사람 나이 들어 눈 어두워진 걸 말하겠어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분별력이 흐려졌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력이 쇠하여 누워 있었는지 어떤지.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이 120이 될 때까지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산으로 걸어들어가서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덤 준비하는데 시간 너무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소명에 집중하다가 떠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편하게 늙어서 안락하게 좋은 공원묘지에 묻히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음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여전히 말씀이 부족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 말씀을 살아내므로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 고기도 뭐 하나님이 규정한 고기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고기, 삶은 고기는 아니고 구워서 먹을 고기, 생고기 그런 걸 탐내더니 기어이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물론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성전에 기도하러 온 한나가 술에 취했는지 기도했는지도 몰라보더니 아들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하게 옷을 그렇게 잘 찢어대더니 옷 한번 찢는 법 없이 들은 둥 마는 둥 아들들에게 지나가듯이 조심하라는 얘기는 한번 하고 지나쳤으니 그게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오늘 뭡니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말씀의 사람을 다시 세우심으로 이렇게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심으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길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길, 애통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그건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힘을 얻겠습니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뭘로 우리는 일어서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심으로써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말씀이 이렇게 흥황할 때 힘을 얻는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힘을 얻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걷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고난을 바라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이 시대에 힘을 얻겠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누워서 지내는 이 엘리 제사장, 타락할 대로 타락한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 제사에 익숙할 대로 익숙하고 평생 한 것이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는 이 작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죽 소망이 없으면, 오죽 캄캄한 어둠의 시대면은 꺼져가는 등불 하나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불렀더니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대답, 다른 대답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찾아오시면, 일을 맡기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부르는 소리가 나자말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애가 이럴 수 있죠?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2살 전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이 나이에 흔들어 깨워도 잘 안 깨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득달같이 일어나서 뭐 꾸문적대거나 하품하거나 무슨 뭐 세수한다고 엄청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를 때 이렇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가 쉽겠어요? 들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더니 얘는 부르기만 하면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는 것, 부를 때 즉각 달려가는 것. 그렇습니다. 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여러분 태도가 교만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물론 하나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원 비록 모자라더라도 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 달려가는 이 태도, 이 태도야말로 어떤 능력보다도 탁월한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두 가지 태도밖에 더 있습니까?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그래야 하나님 오죽하면은 네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22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찬가지죠. 뭐 모세를 불러도 그렇고 이사야를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사야서를 부르면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도 대답하는 걸 보면 한마디로 뭐 그는 달려가는 것이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좀 더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한테 흘 세례 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받으시죠 하면 제가 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평생 준비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뭐 하기는 해야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평생 준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뭐 신학교를 갈 생각이 나면 그냥 가면 졸업됩니다. 뭐 공부 더 해가지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안 불렀는데 가지도 마십시오. 부르시면 가면 된단 말이에요. 안 불렀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헛들은 거죠. 아니면 오죽하면 신학교수가 보니까 한 7, 80%가 다 안 들었구만. 그러겠어요. 그러나 부르셨는데도 안 들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러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하면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부르면 즉각 달려가는 거예요. 준비하면 달려가겠습니다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뭐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교묘한 교만이에요. 본인이 준비하면 뭘 얼마나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오죽하면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를 쓰시겠어요? 한 시대를 맡기려는데?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 갈릴리의 시골 어부들, 그렇게 뭐 제대로 된 토라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 생활 현장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열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로 결정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예루살렘의 허다한 랍비들이 그렇게 즐비하게 줄을 늘어서 있는데 왜 거기서 제자를 안 부르고 왜 갈릴리 시골 그 총구석에서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열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가 모자라서 일을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사람 쓰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가 했다고 안 하니까. 근데 좀 하다 보면 또 지가 했대요. 그게 탈락이죠. 왜 중도 탈락하겠습니까? 끝까지 왜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세 번째 불렀을 때 또 엘리에게로 득달같이 달려가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달려갔지만 세 번씩이나 자기에게 달려오는 이 사무엘을 보고 비로소 엘리는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셨구나를 뒤늦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불렀는데 불렀다 닥터 득달같이 달려오면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무뎌졌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애가 달려왔어야 이제 기어이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한 제사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가서 하나님이 더 부르시거든 주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더욱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드디어 두 번 불렀어요. 여러분, 두 번 부르면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렇게 다 두 번씩 부르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를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실 때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떨기나무 불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은 이미 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본인은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입이 둔합니다. 계속 그렇게 버텼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되신 일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을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신약에 오면 주님께서도 예? 뭐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한테 제발 기도 좀 깨워서 하라고 할 때도 두 번 부르셨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할 때도 두 번씩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분 이미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두 번 이름을 부르셨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 있거든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면 돼요. 준비는 순종만으로 충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보다도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가면서 쓰실 것이고 고쳐가면서 쓰실 것이고 회복시키면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하기만 하면 주님, 제가 이건 모자랍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랫사람들 보면은 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금방 구분이 돼요. 꼭 사고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멋대로 결정해놓고 나서 뒤늦게 일이 터지고 나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미리 가져와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상의하면은 그 책임은 윗사람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가 뭐 한번 이번에 본때를 보여보겠다고 일하다가 진짜 큰 코 다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건 가지고 나와서 의논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고 싶고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멈추어야 되는 것이고, 기어이 이걸 어떻게든지 만회해보겠다고 그 일을 또 두 번 세 번 하다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가야 할 사인을 주실 것이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할 사인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 안 보다가 무슨 일이 닥쳐서 성경을 펴면 그게 들립니까? 평소에 주파수가 안 맞는데.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펴고 앉아있으면 늘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에 어떤 심판을 가할지를 이 지금 첫 번째 음성을 듣는데 이런 엄청난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는 그냥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 지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90살 먹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살 된 어린아이한테 얘기를 전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금 역전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오죽하면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곳곳의 성도들께서 사역자나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음성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 아는 죄죠. 이미 알려진 죄죠. 그 엘리와 두 아들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미 다 알려진 일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내릴 텐데 그건 재물로나 예물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재물이나 예물은 뭐 별 차이 없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화재, 불로 태워드리는 재물은 이 재물이라고 불렀고, 곡식과 같은 것들은 예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뭐 혼용해서 쓰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로 재물로, 예물로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이 죄는 어떤 죄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죄투성이에요. 세상은 그냥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나 죄를 지적당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만고만한 죄들이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살인죄니 간음죄니 뭐니 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교회가 다니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중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밖에 세상 밖에 죄는 그렇게 오히려 크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건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한번 보면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해서 저지르는 죄는 이걸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끼리 저지르는 죄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죄를 짓는 건 그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가롯 유다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지극히 겸손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끼리 그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뭐 재판도 하고 소송도 하고 뭐 그런 죄를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건 다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가장 큰 죄는 대역죄, 하나님을 향해 저지르는 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국가 반란죄를 용서합니까? 그건 다 사형이죠. 그 밑에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반란을 기도하는 죄, 하나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죄,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게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몸은 항상 성전에 있어요. 하는 일은 항상 제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만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정말로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을 가장 많이 저지를 가능성이 누가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아 밖에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뭐 깨닫는다고 말하고 분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이거는 죄의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정죄할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저 사람들 제발 하나님께로 와야 될 텐데 와서 뭐 할 텐데 우리 같은 사람 만들려고? 오죽하면은 저렇게 땅끝까지 다니면서 한 사람 데려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자, 15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나이든 제사장들 이제 다 그냥 걷어치우고 어린 사무엘부터 새로 쓰겠다는 거예요. 15절 이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그렇게 사무엘을 막 이렇게 덜덜 볶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으면 정말로 정말 옷을 찢고 그냥 통회하고 눈물로 그냥 금식하며 이 일을 시작해도 뭐한데 그래 그러신데? 하나님이 뭐 그러시겠으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시겠네. 이게 무슨 두려움을 가진 태도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하면서도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 말씀의 이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이상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곧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러면 백성들은 다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광야를 간다,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청하고 있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그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신앙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모르는 채 어떤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고 그 들음은 들은 대로 살 때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들은 대로 순종할 때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 듣고도 들은 대로 안 살면 안 들은 거예요. 읽고도 안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안 살면 안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대로 안 살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것이고 30년 설교를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일이죠. 내 백성들이 와서 뜰만 밟고 가는구나. 저렇게 제물만 태우는데 냄새도 맡기 싫다. 예물은 뭐하러 가져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일 안 사는 부류 중에 하나가 이런 부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난 주일 말씀 때 봤지만 정말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발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통독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면 변합니다. 바르게 알면 변합니다. 이름 두 번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다 변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심을 계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또 오래 씨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어쩌면 이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리스도인들 교회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합니까? 목적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일생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답이 없어도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성경을 펴면 말씀을 받으십시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루어드리는 것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나이 아흔이 넘은 제사장을 질책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정말 들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 한마디라도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 우리를 통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를 통해서 눈앞에 풀처럼 여름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먹은 말씀으로 주님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말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